안녕하세요. 뉴스 듣기 세상 보기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앞으로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아침 보내드릴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는 얼핏 들어서 이해되지 않는 한 주간의 뉴스를 쉽게 그리고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뉴스,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2월부터 3월 4일 사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 17발을 발사했습니다.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한 정부의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 개최 제의를 북한은 거부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놓고 유엔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지난 3일 개막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두 나라로 분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남북한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반도 전망대 이어가겠습니다. 김종국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기억이란 사랑보다.
내가 갑자기 가슴이 아픈 것 그대 내 생각하고 계신 거죠. 흐리던 하늘이 비라도 내리는 날 지나간 시간 거슬러 차라리 보세요. 내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것 그대 생각하고 계신 거죠. 한 방울 하얗게 온 세상 덮이는 날 멀지 않은 곳이라면 차라리 보세요. 이렇게 그대가 들리지 않은 사랑이란 마음이 이렇게 남는 건지 기억이란 사랑보다 더 슬퍼 기억이란 사랑보다 더 슬퍼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듣기 세상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지국 연결해서 한반도 뉴스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으로 북한의 미사일 방사포 발사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상당히 많은 발사체를 집중적으로 쏘아올렸죠?
네네. 북한이 4일 오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300mm 신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이날 발사된 300mm 신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의 사거리는 155km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6시쯤에는 240mm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3발을 쏘았는데요. 이 발사체의 사거리는 55km로 추정됩니다. 이로써 지난 4일 하루만 북한은 신형과 구형 방사포를 포함해 모두 7발의 방사포를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하루 전인 지난 3일에는 사거리 500km가 넘는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또 지난달 21일 KN-09로 불리는 300mm 신형 방사포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당시 사거리는 150여 km였습니다. 북한군은 또 같은 달 27일에는 스커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발사된 미사일은 고도 100km 이상을 치솟아 220km를 날아갔습니다.
네, 지난 2월부터 3월 4일 사이에 굉장히 많은 발사체를 쏘아 올렸는데요. 북한의 의도 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북한의 도발 유형에 익숙한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로들 해석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이런 행동엔 미국과 한국의 정례 군사훈련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조바심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이 지난달 27일 스커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게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미사일을 상시 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전략적 필요도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처음 발사한 그 시기가 이산가족 네. 상봉이 진행되던 21일이었잖아요. 이것은 네.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와 관련해서는 브루스 벡톨, 미국 텍사스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응하면서도 무력을 과시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상봉 이후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장성택의 처형 이후 확산되고 있는 북한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씻어내기 위한 노림수도 숨어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이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를 노골적인 군사적 위협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4일 북한의 300mm 신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발사된 직후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군사행동은 미한연합 키리졸브 연습에 대해 사거리가 다양한 발사수단으로 무력 시비성 위협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미한 연합 정보 자산을 동원해 북한군의 추가 발사와 군사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 같은 미국과 한국의 반발에 대해서 북한은 로켓 발사가 자위적인 행동이었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켰는데요.
네, 북한은 지난 5일 최근 잇따라 벌인 방사포와 미사일 등의 발사 훈련이 자위적 행동이었다고 밝히고 미국이 미한 합동훈련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경우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담화에서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 사이에 로켓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담화에서 북한은 모든 군사 행동이 예외 없이 영공과 영해 그리고 영토를 위주로 해서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자위적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략군 담화는 또 미국이 이번 훈련을 문제 삼는 것은 최근 자신들의 주동적인 조치에 따라 남북 대화와 북일 접촉에 기미가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서 배아픈 속내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은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대응을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미국과 한국은 최근 북한이 두 차례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유엔 제재 결의에 대한 명백하고 계산된 위반이라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대응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두 나라는 북한이 두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모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만큼 제재해야 한다고 밝히고 지난 2009년 7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성명을 상기시켰습니다. 유엔은 이에 앞서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어떤 발사체도 발사할 수 없다는 북한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었습니다.
그런데 별 사고 없이 뭐 끝나긴 했지만 어쨌든 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난 후에 민항기가 격추될 수도 있었다. 뭐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었다. 그런 뉴스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사전 항행 경보도 없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4일 방사포탄을 쏜 지 불과 7분 뒤에 중국 남방항공 소속 민항기가 방사포탄이 날아간 궤적을 통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민항기는 당시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출발해 중국 북동부 도시 선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또 방사포탄의 고도가 민항기보다 10km 정도밖에 더 높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모두 220여 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정말 다행이네요. 이번에는 네. 북한 인권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유엔 인권 이사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가 제네바에서 시작이 됐어요. 먼저 인권 이사회가 어떤 기구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유엔 인권 이사회는 유엔 총회를 보좌하는 기관의 하나입니다. 유엔 가입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국제사회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철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상설위원회입니다. 그전에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기능위원회 중에 하나였지만은 이거를 개편해서 유엔 인권위원회로 지난 2006년 6월 새로 설립됐습니다.
이번 유엔 인권 이사회는 특히 오는 17일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가 이사회에 출석해 최종 보고서를 공식 제출할 예정이죠.
네, 지난 3일 시작된 유엔 인권 이사회 제25차 정기 회의는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특히 오는 17일에는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가 이사회에 출석해 최종 보고서를 공식 제출하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활동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북한은 주민 대다수의 인권이 유린되는 나라라고 미국 국무부의 세라 시월 시민, 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이 말했습니다. 시월 차관은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할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현명한 행동이었다며 미국 정부는 위원회의 활동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위원회가 철저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임무를 완수했을 뿐 아니라 북한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창의적으로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10월 차관은 이와 함께 위원회 보고서와 권고안이 매우 강력한 것이라며 유엔 인권이사회와 세계 모든 나라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각국 대표들은 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먼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3일 인권이사회 개막연설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심각한 인권유린 희생자들의 고통을 알리고 북한이 국제적 인권 기준을 따를 수 있는 계획서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위스의 브루크할터 대통령 겸 외무장관과 영국의 스와이어 외무부 부장관 등 각국 대표단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참석해서 또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촉구를 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한국의 윤병세 외무장관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최종 보고서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북한에서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와 같이 말했는데요. 윤 장관은 북한이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한 위원회 보고서를 인정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윤병세 장관은 또 탈북자들의 인권 보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네, 윤 장관은 지금도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난 많은 탈북민들이 세계에 도처에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이들을 보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 장관은 모든 나라들이 유엔이 정한 난민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탈북민을 보호해서 이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동안에 북한의 지하종교 활동을 그린 영화가 상영이 됐습니다.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영화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북한 내 지하교회 신도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지난달 중순 한국에서 개봉된 뒤 현재까지 35만여 명의 관객이 관람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네. 이산가족 문제로 화제를 돌려보겠는데요. 한국 정부는 이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할 적십자 실무 접촉을 갖자고 북한에 제의를 했습니다. 계기가 어떤 건가요?
네,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의 후속 조치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에게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안했고 지난 4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서신 왕래와 화상 상봉 등을 북측과 협의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통일부는 지난 5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 등을 논의할 적십자 실무접촉을 오는 12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자고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네, 북한에 제의를 했는데 북한은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네, 북한은 현재 남북관계로 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같은 중대한 인도적 문제들은 남북 적십자 간 협의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한국 측은 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나 생사 확인 등이 앞으로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네.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한국 정부는 일단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에 협의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앞으로 대응 방안과 수정 제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는 틀을 거부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위급 접촉을 제의할지 여부와 시기 등을 포함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의 중심이 된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길라가 노래합니다. 나무와 새.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컴퓨터 하면 떠오르는 인물. 그렇습니다. 빌 게이츠입니다. 이번 주 화제의 인물의 주인공,
바로 컴퓨터 판매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운 빌 게이츠 회장입니다. 게이츠 회장, 이번 주 언론의 관심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이번 주 발표한 세계 부자 순위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무려 76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60억 달러. 금방 상상이 가지 않을 만큼 많은 돈인데요. 몇 년 전 언론이 게이츠 회장의 자산을 일반 사람들의 임금으로 계산하면 대략 1초에 1달러씩 버는 셈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게이츠 회장은 지난해까지 세계 부자 순위에서 4년 연속 2위 자리에 올랐는데요. 이번에 5년 만에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되찾은 겁니다. 1위 자리를 되찾게 된 건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 가치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한 어떤 회사에 돈을 댄 사람이 갖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회사를 운영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모으는 거죠. 게이츠 회장은 번 만큼 많이 기부하는 걸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부한 돈이 무려 28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게이츠 회장은 지난 2000년 부인과 함께 재단을 만들어서 세계 곳곳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민간 재단으로 규모가 가장 크죠. 게이츠 회장은 자신이 죽기 전에 번 돈의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번 돈만큼 사회에 대한 책임도 크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게이츠 회장도 가끔은 사람들의 욕을 먹기도 하는데요.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한쪽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로 악수를 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돼 이런저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동정 여론도 있었지만 한 나라의 원수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많았습니다. 미국 언론도 게이츠 회장이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화제 인물, 이번 주 주인공은 빌 게이츠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이동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한반도 주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 이번 주 많은 관심을 끈 뉴스였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유엔에서 위안부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위안부 문제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네.
그 일본군이 2차 대전 중에 한국과 중국 등 그 아시아의 여성들을 군인들의 그 성노예로 강제 동원한 걸 말합니다. 한국의 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5일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그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이 연설에서 위안부 문제는 인류 보편적인 그 인권의 문제다 이러면서 그 일본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전히 살아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결국은 아직도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한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 한국과 일본이 이 성노예 그러니까 이 위안부 문제로 충돌한 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윤 장관의 발언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그 이유를 먼저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우선은 그 한국의 외교 수장이 국제 무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네.
지금까지는 정부 대변인 발표라든가 뭐 성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외교 장관이 유엔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제기를 했다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이 문제가 양국 간 정치 문제로 인식되어 온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인권 측면에서 보면서 보다 보편적인 개념으로 보자는 거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얻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네, 한국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몇 년 전으로 이제 그설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 정부는 지난 2012년 12월에 아베 내각이 출범을 하면서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놓고 일본과 자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최근 일본 정부가 그 일본의 침략 전쟁과 그 식민지 정책 등 그런 과거사를 사과한 그 고노다마라고 했습니다. 그 고노다마를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고노다마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 1993년 8월에 고노 요헤이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것을 인정을 하고 사과한 것을 말합니다.
네,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그 윤 장관이 연설을 한 다음 날입니다. 그 일본의 제네바 대표부 자석 대사가 나섰는데요. 그 인권이사회에서 반론을 했습니다. 고노다마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이미 했다. 그리고 고노다마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견해를 바꾸질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은 이제 고노다마를 개성을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과는 1965년에 한일협정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보상 문제를 말합니다. 해결됐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그 한국의 외교 장관의 그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이 그 참석자들의 많은 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 등 주변국들도 그 일본 태도를 비판을 했고요. 북한도 일본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일본 당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를 했습니다. 미국도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사과한 게 맞다는 입장인데요. 고노다마를 개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권이사회에서는 특별한 입장을 표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성김 그 주한미국 대사가 서울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위안부 문제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고 일본 정부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으로 무대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양회가 개막을 했는데요. 우선 이 양회가 어떤 행사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해마다 열리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그야말로 최대 정치 행사입니다. 전국 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줄임말로 전인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정치협상회의는 상무위원회, 중국 공산당의 최고 권력 기구고요. 실질적으로는 가장 그 권력을 많이 행사하는 그런 기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대표를 선출을 하게 됩니다. 국가 운영에 축이 되는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서 중대한 문제를 결정을 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는요,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기관이고 헌법상으로는 최고 권력 기구입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주석을 비롯해서 부주석, 그리고 이제 국무원, 총리 등 각종 기관의 대표들을 선출을 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 그리고 문화, 위생 등 여러 면의 사항들을 논의를 하고요. 양회는 3일 개막이 돼서 열흘간 진행이 됩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회의 같은데요. 이 올해 양회에서는 주로 어떤 문제가 논의가 됩니까?
네, 그 올해가 시진핑 주석 집권 2년 차를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시주석 체제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여러 조치들이 나올 전망입니다. 주요 의제를 몇 가지를 꼽으면요. 테러와 그다음에 부패 척결, 그다음에 환경 문제. 이렇게 이제 꼽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그 테러 문제는 지난 1일 중국 남서쪽에 쿤밍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철도역에서 괴한들이 행인들을 향해서 칼을 무차별 휘둘러가지고 30여 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친 그런 테러 사건이 일어나면서 테러 문제가 이번 회의에서 더욱 주목을 받을 전망입니다. 아마 그 여러 특단적인 테러 대책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주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부패 척결 문제는 사실 그 시진핑 주석이 핵심 국정 과제로 이미 내세운 부분이고요. 지난해에도 양회에서 이 부분이 거론이 됐던 문제입니다.
네.
환경 문제는 스모그를 줄이는 방안을 내놓겠다는 건데요. 스모그는 그 영어의 그 연기라는 뜻의 스모크와 그다음에 안개라는 뜻의 포그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 도시에서 매연이 발생하면서 이게 이제 대기 속에서 오염물질이 뿌연 그 안개처럼 그 생기는 현상을 스모그라 그러는데요.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 폐병을 일으키는 그런 그 요인도 되고 눈에도 상당히 좋지가 않고요. 심지어는 수명도 상당히 그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그 양해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보면 강한 중국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모그나 뭐 이렇게 오염 같은 그런 오염과의 전쟁 이런 두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강한 중국이라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 뭐 잘 알려진 대로 중국은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 그 영어로 G2라고 그러죠. 그 반열에 이미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위상에 맞게 이번 양회를 계기로 강한 군대와 그리고 큰 나라 외교를 대외적으로 적극 내세우겠다는 겁니다. 자, 주목되는 부분이 군사비인데요. 군사비 지출이 크게 늘어납니다. 지난 5일에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그 올해 2014년 군사비 지출을 보면은 지난해에 비해서 12.2% 올릴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규모가 1,320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네, 근데 보통 이런 그 통계가 나오면 보통 군사비라는 게 잡힌 그 통계 숫자보다 조금 더 그 줄여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공식 발표된 숫자만 보더라도 이제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그 지난해에도 전년에 비해서 10% 올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올해 또 군사비를 더 올리겠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국들이 군사비를 많이 올린다 그러면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은데요. 주변국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당장 그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 그 영유권 분쟁을 지금 빚고 있고요.
네네.
센카쿠 열도, 다오이다오라고 그러죠. 중국말로는. 또 그걸 놓고 또 일본과 또 영유권 분쟁을 그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국들은 이런 그 중국의 군사비를 늘리는 조치에 당연히 이제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요. 중국 정부의 입장을 그 엿볼 수 있는 그런 그 대목이 있습니다. 니크 창 총리가 전인대 개막식 연설에서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 군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 이게 이제 취지라는 건데요. 그리고 중국의 군을 현대화하겠다. 그리고 외부의 그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정보전에 대한 그 전투 능력을 높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중국 양회에서 나오는 이 강한 중국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오염과의 전쟁, 그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네, 아주 강한 말이죠. 오염과 전쟁.
네네.
자, 스모그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니크창 총리가 전인대 개막식 연설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요. 환경 오염이 중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염과 전쟁을 선포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건데요. 빈곤과 싸웠던 각오로 싸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한 우주로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 조치들이 지금 보도되는 걸 보면 몇 개가 있습니다. 철강이라든가 시멘트라든가 알루미늄 같은 그런 중공업을 겨냥을 해서 아예 그 오염 그 감축 목표를 제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인지부터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유럽의 그 동부에 있는 나라인데요. 그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수도는 키예프고요. 구소련으로부터 1991년에 분리가 돼서 지금 독립국가입니다. 면적은 대략 그 한반도의 한 3배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구는 4,400만 정도 되고요. 그 인구 분포도를 보면은 우크라이나 사람이 한 70% 정도 그렇게 되고, 그다음 러시아 사람이 한 20%, 나머지가 이제 그 소수 민족들이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고려인, 그 아주 옛날에 그쪽으로 이주한 그 조선인들을 말합니다. 고려인들도 한 만 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 뭔지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까 그 설명을 드린 대로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친유럽 세력의 그 동부와 그다음에 그 친러시아 세력의 서부로 이렇게 갈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태 중심인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그 남부에 있는 그 반도인데요. 자치공화국입니다. 1954년에 러시아에 의해서 우크라이나로 편입이 됐습니다. 인구의 한 60% 정도가 여기는 그 러시아계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러시아와 아주 가깝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와 그 다음에 크림 자치공화국 간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누적되어 온 갈등이 이번에 폭발했다. 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폭발이 하려면은 그 직접적인 계기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 그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해임인데요. 그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그 친러시아 성향의 그 동부 출신입니다. 아, 러시아와 아주 가까운 정치인이라는 말이죠. 경제난이 사실은 갈등의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그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경제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 유럽연합과 무역협정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갑자기 중단을 시킵니다. 그 왜냐하면은 러시아가 반대를 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는 그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 무역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위협을 하거나 그다음에 뭐 또는 그 회유책으로 뭐 천연가스 가격을 좀 낮게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은 그 무역협정에 상당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고 이런 영향을 받아서 결국 그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무역협정을 그 추진하던 걸 갑자기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그 반대 정치 세력들의 반발을 샀고요. 결국은 그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아주 그 시위가 확산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러시아가 크림 반도에 병력을 보냈고 또 실질적으로 점령을 하면서 둘로 나라가 나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과 유럽의 그 거듭된 경고가 있었죠.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그 크림 반도에 병력을 주둔시켰는데요. 이 때문에 사태가 아주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부 문제에 러시아가 개입을 한 거고요. 우크라이나가 말씀하신 대로 자칫 잘못하면 분리되는 이제 네네. 그런 위기를 맞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EU와 친밀한 세력들 그리고 또 러시아와 친밀한 세력들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크림반도에 주둔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내의 그 친러시아 세력과 친유럽 세력 간의 충돌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곳곳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난 한 2, 3개월 전 통계만 봐도 100명 이상이 이미 그 숨졌고 네. 그다음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부상을 당한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그 크림 자치 공화국에서는 과거로 돌아가자. 결국 러시아와 합병을 하자.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주민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그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는 주민 투표 금지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대치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주민 투표는 합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불법인가요?
저 이거는 이제 어느 쪽의 입장을 취하냐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도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무효죠.
네, 그러니까 불법이 되는
불법이
거고요.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크림 자체 공화국 입장에서는 또 이제 반대 입장이겠죠. 자, 이런 와중에 그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을 했는데요. 또 오바마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두 차례 걸쳐서 전화 통화도 가졌습니다. 상당히 오랜 그 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했는데요.
네네.
결국은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러면 미국과 러시아는 어디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까?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은 크림반도에 주둔해 있는 러시아 군대를 철수시키라는 겁니다. 일단 먼저. 그리고 현재 사태는 외부에서 개입하지 말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맡기자.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의회의 그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해임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죠. 그걸 불법으로 간주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내의 친러 세력을 보호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크다란 그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예를 들면 러시아 군대가 전격적으로 철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없는 한은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 간의 대치 상황이 점점 깊어지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재무부에 그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를 이미 명령을 한 상태고요. 또 미국은 그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에는 10억 달러의 상당의 긴급 지원을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동혁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조동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행복한 사람 보내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아그라나 당신은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 외로운 외로운가요 아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바람결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 마음이 있으니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그렇게